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았지요.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도덕윤리적인 의미에서 물론 세상 공동체보다 낫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제16주일차 99문부터 105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9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의 속성으로 인정하는 거룩함은 지금 이미 완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전투 중에 있는 한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때까지 교회는 악으로부터 완전히 정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의 거룩함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또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거룩하지 못한 교회와 거룩하지 못한 신자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아이는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거룩한 교회이긴 하지만 완전히 아직은 거룩하지 못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될 일들을 우리는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교회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99문 답에 보면 거룩함은 이미 완전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전투 중에 있는 한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항상 교회를 거룩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날 수 없고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거스리는 이 전투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투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전투가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면 뭐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흉배, 뭐 진리의 허리띠, 또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한 신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고 그리고 우리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또 지어져 가느니라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진행형 동사, 특별히 수동태형을 사용했어요.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축물들이 건축될 때 건축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죠? 옆에 주위에 빌라들 건축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주위에 뭐 기자재들, 그 다음에 쓰레기들, 건축 폐자재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구석을 봐도 매끈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이와 비슷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교회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본래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이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 죄인에서 거룩한 성자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삶의 내용, 우리의 죄의 잔재들, 폐해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널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기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거룩을 이룬 교회를 여러분들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예화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신자가 목사님께 와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좀 좋은 교회, 진정한 교회, 참 교회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그럼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까? 딱 한 군데 있긴 있다고. 있긴 있는데 당신이 거기 가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으니까 거기 가지 마라고.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흠을 발견하면 그 흠을 여러분들의 흠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문제이지 여러분과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객관적 타자로서의 교회 문제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교회로부터 여러분들을 분리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주어질 수 없다고까지 말하는데 결국 그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신과는 관계없는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교회 책임인 양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문을 보겠습니다. 이 외에 교회를 인식하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표지에 따르면 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조에서는 본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택정하신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항상 가시적인 표지를 통하여 인식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백문에서 이 외에 교회를 인식하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보편적 교회와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보편적 교회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처럼 보편적 교회와 거룩한 교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간파할 수 없는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네덜란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케냐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제3세계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적 교회 단 하나의 교회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보편적 교회는 곧 거룩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백문에서는 이런 방식이 아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런 보편적 교회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와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보편적 교회와 거룩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비가시적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백문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교회라 그 말이죠. 우선 우리는 여기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교회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단어들이 동원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구분법은 성경이 말한 구분법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정의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뱅이 왜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말을 썼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아합 시대에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배도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가하고 있죠. 바로 그 교회는 엘리야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그것을 봤다면 다 배도하고 저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결국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천명의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교회였던 것이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로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지요? 가시적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본래 예정 안에 작정해 놓으신 보편적 교회가 물론 있겠지만 이 보편적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가시적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가 다 보편적 교회 이론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를 알고 계시죠? 유효적 소명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미 다 했는데 따라서 교회 안에는 외적인 부르심은 받았지만 다시 말해서 말씀도 들으러 나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때로는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자답게 살려고 나름대로 좀 노력도 하고 하는 이런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성령의 부르심, 이 내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죠?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런데 누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안다고요?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만 누가 자기 백성인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기초해서 여기 백문답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는 항상 가시적 표지를 통해서 인식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1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102문, 당신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 때문에 자신의 성도들을 벌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현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범죄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여러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사함일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죄사함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죄사함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죄 용서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절대절명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요. 여러분들 삶의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부동산 계약을 하든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일이든지 그 다음에 물건을 누구한테 맡겨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든지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전전긍긍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 대한 근본적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근본적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성경공부할 때마다 신자는 죄에 대한 개념적 이해만 가져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필요하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죄 충동이 일어나고 정말 말도 되지 아니하는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설득력을 얻어서 의지적으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그런 경험적 이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죄는 우리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려야 될 무엇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소 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긴 하지만 뭐 그것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결단해야 될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죄에 대한 경험적 이해와 아울러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3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신다. 내 죄의 고통이 너무 극에 달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죄사면을 받아 누렸지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면죄부를 주듯이 너 죄사함 받으니라 아멘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은혜 방식 구약 우리 구역 모임 교재를 보시겠지만 그 이번 주 구장의 그 내용이 아주 세밀하게 잘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주께서 자비하심으로 다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는 방식이든지 금욕과 고행의 방식으로 죄책감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소 사람들로부터는 참 의롭고 참 거룩한 사람이라고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죄사함의 은혜는 절대로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더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억하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신다. 기억 속에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은밀하게 지었던 죄에 대해서 다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 물음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보혈을 보시고 그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 그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죄값을 그에게 절대로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조금 덧붙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받아들여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과 이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도 받아들이시고 또 여러분과 똑같이 잘못하는 이웃들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말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만 그 객관적 은혜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는 것은 어려운 거죠. 주관적으로.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 누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늘보다 더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03문을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자신의 공로나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에 대한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범죄 행위들에 대한 용서를 다만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결국 103문의 질문의 핵심은 죄사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죄사함의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신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시편 25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내 죄악이 큰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내가 의로우니 용서해달라. 나에게 내세울만한 어떤 행실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보상할 만한 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이름. 여기 이름은 뭐라고 말했죠? 그 존재의 대표라고 말했죠. 당신의 영광이나 당신의 값없는 은혜의 근거에서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니 하나님을 무골 호인과 같은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용서하시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여서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또 형벌 받을 자의 죄악을 결단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이루어져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하심 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지 않고 자비하심에만 근거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분이죠. 우리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너무 또 사람이 관용하는 분들은 일을 또 규모 있게 처리를 못해내고 너무 사람에도 인정을 봐줘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은 원칙적으로 잘 처리하는데 연약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공의를 시행하느라 사랑이라는 성품을 감추시거나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의를 희생시키시는 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공의의 속성을 감추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하심을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치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근거로 받아들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사제가 서는데도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실제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양심이 지적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의 죄도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도 용서만 받았다고 말하느냐 라고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값이 치러졌다. 그 죄를 지은 그 죄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빚을 졌는데 제가 다 갚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한 제가 빚은 갚아놓았지만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 빚에 시달리는 그 마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네요. 자, 103문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죄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왜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 다음에 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순서를 잘 아시고 계신 바대로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면 내가 내 죄가 용서받음으로 다시 말해서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교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신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고백 다음에 죄사함의 고백이 언급되고 있어요. 순서가 내 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연결되지 않다 그 말이죠. 교회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이유는 교회가 죄사함의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일이 교회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면 사도신경의 순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선택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요즘에 가난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난 성도가 뭡니까? 가난을 거꾸로 말하면 어떠죠? 안 나가 성도예요. 오늘날 교회 자체가 너무 부패하고 교회 같지 않고 하니까 교회를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나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기부하고 싶은 데 가서 그냥 인터넷으로 송금하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성경은 용납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 각 지체들은 신비한 방식으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피값으로 내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이 지상에 가시적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보시면 비록 교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긴 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부족하지만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돌아보고 치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상교회를 통해서 사제 선언을 얻습니다. 교회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이 연합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침 받고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 나타나 있긴 하지만 이 가시적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이론들은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죄사함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죄사함은 복음 선포와 설교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죄사함을 받아 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들을 강해 받으면서 가르침 받으면서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공부하게 되면서 그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 순서 안에 따로 죄사함의 선언이라고 하는 그 순서를 넣어놓은 그런 예배를 드려보신 분이 좀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순서 안에 죄 고백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예배 순서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전체로나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사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제 권한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나 혹은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찬탈해서는 안 돼요. 죄 용서의 권한은 교회 교직자들의 권한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누구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풀고 매는 권세가 뭡니까? 우리 하이델베르 윤덕에서 살펴봤죠? 열고 닫는, 거기서는 열고 닫는다고 표현했죠. 연다. 여는 것은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닫는 것은 권징입니다. 닫아 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지상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고 성경인 방식을 따라 성례를 시행하고 성경적 방식을 따라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복음 선포, 이 권징, 이런 것들은 죄사함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따로 예배 순서 안에 죄사함의 선언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바로 이 설교 시간에 그리고 성례를 베푸는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런 방식으로 죄사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따로 그런 순서들을 우리는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자, 105문 짧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는 단지 저주와 죽음만이 있다는 말입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분리하여 따로 분파를 만드는 자들은 그들이 분열 상황 속에 있는 한 구원의 희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신학교회에 나타난 성교회치고 어떤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린도교회 말할 것도 없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였지만 사도들이 그 교회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두고 뭐 이 자기 서모하고 간통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나는 더럽고 추악해서 나는 도대체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 안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들이 교회가 순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독려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위로의 말을 하기도 했지 부족함이 발견됐다고 해서 자신을 그 교회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가 그래도 정상적인 방향을 따라 나아간다면 그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는 죄사면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